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간 난민이 35만 명을 넘는다고 국제이주기구 IOM이 이를 밝혔습니다. IOM은 이날 발표한 난민 현황 통계에서 지난달 말까지 그리스에 상륙한 난민이 23만 4천여 명, 이탈리아가 11만 4천여 명, 그리고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스페인과 몰타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은 2,600여 명입니다. 이번 통계는 유럽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근 가장 이주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은 VOA에 모든 국가들이 이번 위기에 대응할 각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유럽 국가들은 난민 유입을 막거나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수도 부다페스트의 기차역을 폐쇄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출신의 수백 명의 난민들이 역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난민들은 오스트리아와 독일행 기차를 타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이 핵시설을 자체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알래스카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이를 현지에서 미국 CNN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이 파르친 군사시설을 자체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자체 핵사찰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공화당 의원 등은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이란이 만일 적절한 핵시설 접근 방식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는 핵합의의 중대 위반 사항이며 결국 미국은 가능한 모든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의회 건물 주변에서 30일 벌어진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로 사망한 이들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를 추가로 2명의 국가 경비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시아 분리자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수류탄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경비대원 한 명이 당일 숨졌고 중상을 입은 또 다른 경비대원 두 명이 이를 숨졌습니다. 어제 충돌로 부상을 입은 140여 명 대부분은 경찰이나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지난달 17일 폭탄 테러를 저질러 20명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다치게 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프라유찬 오차 태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이를 기자들에게 추가 용의자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인 사카에오주에서 체포했다며 폭발 직전 현장 부근의 폐쇄 회로 카메라에 찍힌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영상에는 폭발이 일어나기 불과 몇 분 전 노란색 셔츠 차림의 남성이 사원 주변 벤치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앞으로 유전자 감식 등 여러 조사들을 해야 한다며 용의자는 국경을 넘어 해외로 도주하려다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 이를 경찰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경찰견을 동원해 용의자 3명을 대대적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폭스레이크 인근 주민들에게 집안에 머물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8시경 한 경관이 수배 중이던 용의자 3명을 쫓다가 이들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경찰 동료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쓰러진 경관은 곧 숨졌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2일은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내일은 진승절 열병식도 함께 참관합니다. 미국과 한국 외무장관이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반기면서도 북한의 합의 이행을 주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작년에 2,350억 달러를 기록해 북중 교역 규모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낮엔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를 일다가 자차 잦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낮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 정부의 합의 이행이 먼저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등 6개 항의 8.25 남북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남북 간 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오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8.25 합의의 향후 조치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남북한이 합의한 6개 항을 북한이 잘 지키면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방론 등을 통해 제시한 교류와 협력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갖고 가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합의 이행을 전제로 원칙적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합의 내용 가운데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추진돼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이산가족 만남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상봉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이번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직은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후 합의하고 이를 파기하는 식의 행동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한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또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높이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합의를 깨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한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섯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병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저녁엔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저녁 만찬에 참석합니다. 또 내일 목요일엔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 즉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엔 역대 최대 규모인 15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오늘 저녁 북한 시각으로 7시 반부터 보내드리는 VOA 뉴스투데이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한국 내 모든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들에 대한 생사확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70살 이상 고령인데다 해마다 3, 4천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생사확인 작업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6만 6천여 명으로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의 이산가족 전원에 대한 생사확인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센터 개소식에서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70살 이상의 고령으로 매년 3, 4천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생사확인 작업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애환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르신네들의 정말 애환이며 정말 통안이며 저희 민족의 염원인 수시로 상복할 수 있는 길을 정말 우리 교원하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생사확인 작업은 100여 명의 전문 상담사가 보름 동안 이산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생사확인 작업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 추진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동참해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명단 교환에 동의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측 이산가족 명단을 넘겨받아 생사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상봉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례대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과 평양으로 가는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봉 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은 금강산 면회소를 활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 때에도 금강산 면회소가 이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1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명단 교환과 화상 상봉 문제도 의제 포함될 수 있겠지만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기존의 대북 압박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남북 고위급 합의 이행 여부를 주시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와 별도로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미국과 한국의 동맹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남북 합의를 통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아직 조심스럽게 주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남북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5자 간 공조를 바탕으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리 장관은 윤 장관으로부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열병식 참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한중일, 미한일, 미한중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public of Korea has been just a superb partner in all of the security issues, all of the regional issues. And frankly, issues extending well beyond.
캐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 양국이 최근 북한의 도발과 남북 합의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최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 10명 가운데 윤 장관과 유일하게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북핵 6자회담 특사가 지난주에 사임했습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특사 자리가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국무부를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Friday was special envoy Seiler's last day in the office. Mr. Seiler was seconded to the State Department for
probably 캐티나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8월 28일이 사일러 특사의 마지막 근무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던 사일러 특사가 1년가량 국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이며 이제 그가 속한 조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정상적이고 행정적인 순환 근무이며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normal administrative rotation and does not indicate any change in our North Korea policy.
그러면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이 당분간 6자회담 특사를 겸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램버트 과장은 최근 로버트 랩슨 한국과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013년 6월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가 홍콩 총영사로 발령난 이후 14개월 동안 후임을 임명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사일러 특사를 기용했습니다. 사일러 전 특사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3년 넘게 백악관에서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맡았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6자회담 특사 임명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며 대북 협상이 중단된 현재로선 상징적 직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take put a new person in that position. I hope it won't take a year.
리스 전 실장은 사일러 특사의 사임을 미 정부의 대북 협상 의지 결여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 자리가 자주 공석으로 남는 것 자체가 북한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애스턴 커터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쉽게 전쟁이 날 수 있다며 미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1일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며 미군의 철저한 경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1일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서 전 세계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화상 대화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 대화는 각지의 미군 병사들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카터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카터 장관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 판문점에서 복무 중인 조너선 스미스 일병이 북한에 대한 전략을 물은 데 대해서 한반도는 불쏘시개를 모아놓은 상자와 같다며 매일 전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a little dust up out there about a week ago. And this is a place where, since 1953,
카터 장관은 약 일주일 전에도 한반도에서 작은 충돌이 있었다며 한반도는 미군이 1953년부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해온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첫 번째 임무는 Fight Tonight,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North Koreans always understand that any provocation with them will be dealt with and that they stand no chance.
카터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것이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북한이 항상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대치 상황이 먼 과거의 유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슬프게도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이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나선 일병 같은 사람이 매 순간 매일 아침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은 점잖게 표현해도 이상하고 위협적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남북한 관계의 뚜렷한 변화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외교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천을교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31일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부 일정과 의미를 밝히며 한중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중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나 두 나라의 호혜적 경제 이익의 극대화와 경제 협력 방안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경제 관계는 실제로 1992년 수교 이후 북중 관계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중 교역 규모는 지난 22년간 37배가 증가했습니다. 수교를 맺은 1992년에는 6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54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교역 규모가 연평균 20%씩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분야도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으로 서로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난 6월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31일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라며 한중, 북중 경제 규모를 비교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올 상반기 현재 한중 교역 규모는 북중 교역 규모보다 무려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63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북중 교역 규모 역시 20억 4천만 달러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을 상대로 한 중국의 교역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배경에는 국익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중국이 미한일 삼각공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 관리들은 이런 지적을 일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미한 관계는 3만여 명의 주한 미군 주둔을 바탕으로 굳건하며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더욱 이해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과거 북한 정권의 붕괴로 비춰질 수 있는 통일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두 나라의 이런 긴밀한 조율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이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여섯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말 집권 이후 시진핑 주석은 물론 외국 정상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보와 매우 비교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는 여전히 피하려 한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중국의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과 북한과의 접경도시 단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어제 개통되었습니다. 이 고속철도 개통이 갖는 의미 또 북중 경제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노시창 기자가 한국의 남북 물류 포럼 회장으로 있는 김영윤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개통되는 이 선양과 단둥 간 고속철도는 어떤 철도인지 우선 이 거리는 얼마나 되고 뭐 주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예. 중국이 이제 그 동북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철도를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주 고속철도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선양과 단둥은 이제 2010년 5월에 착공했어요. 길이로는 한 207km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여기를 그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선양하고 단둥 간에.
네.
만약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할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철도가 고속철도가 되면은 시속 250km 정도로 다니고 중간에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1시간으로 그냥 충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요금이 비싼 사람들은 이제 일반 도로를 다니는데 일반 도로를 다니면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아, 네.
그러나 이제 싸게 가려면 이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훨씬 그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이 단둥은 북중 교역의 80%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고속철도 개통이 북한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북중 교역의 80%가 이제 단둥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둥하고 심양은 바로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동북 지방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는 그 북경 지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 무역업체, 상사, 대표부 이런 게 아주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가 놓여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내수가 더 활성화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나 이 내수가 활성화한 것이 북중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지대를 동북공업기지로 진행하려고 그러고 또 요녕 연해개발의 경제벨트로 묶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니까 단둥하고 심양이 더 착 달라붙는 듯한 그런 구실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 지역의 건설에 저는 뭐 굉장히 촉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단둥과 또 대령과도 고속도로 있지만은 또 철도와 연결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단둥, 심양, 대련이 하나로 뭉쳐서 이 산업 단지 간의 연결을 아주 공고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단둥과 북한 사이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경제 특구인 이 황금평 섬이 여기 있고요.
예.
이 고속철도 예, 개통이 황금평 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앞으로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 지역에 철도 도로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양과 베이징 간에는 고속 철도가 이제 놓여지고 그럼 벌써 이게 2시간 안에는 이게 주파가 됩니다. 그리고 심양을 통해서 단둥으로 해서 저 군충까지 가는 동변도 철도가 지금 이제 건설이 되고 그래서 이 동북 지역을 동북 지역에 이제 세 개의 성이 있는데 흑룡강성 그다음에 요녕성 길림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전부 철도로 이제 연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연결이 황금평 지역으로까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황금평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뭐 확대가 된다고 그럴까요? 연결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아마 구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동북 지역에 아주 대대적으로 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것이 좀 넓게 봐서 북한의 개혁 개방에도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은 이쪽 지역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이 이제 북한하고 직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같은 개방의 효과가 인접 지역으로 뭐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동에서 평양 개성 간을 고속철도로 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북한 간의 연결이 긴밀화가 되고 또 빈번화가 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북 간의 대교역이라든지 이런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활성화, 가속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북한의 개방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면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망이 오히려 더 크게 북한의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군요. 장래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자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좋은 물건을 가져나오고 또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속철도로 연결이 된다면은 자원 개발이라든지 교류 협력에 상당히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것은 다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고속철도가 북한과의 무역 활성화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중국이 이 자국내 고속철도망 확충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분석도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이 고속철도를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내부의 어떤 그런 교역 내수 활성화, 물건을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 지역이 북한과 접경된 지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도 그 효과가 저는 파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도를 통해서 인접 지역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면은 그것에 대한 영향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미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논리거든요.
네.
따라서 내수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반드시 그 효과가 나는 북한까지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의 이런 그 집중적인 동북 지역의 개발 또 이렇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이 두 나라의 정치적 관계가 좀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은 정치적인 논리가 뭐 좀 우세하게 그런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중국 사람들은 정치보다도 또 정치보다도 경제적인 논리를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경제적인 논리가 저는 정치적인 논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북한의 변화가 좀 더 가시화되면은 고속철도가 북중 경협을 더욱더 저는 활성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뭐 결국은 정경 분리,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남북 물류 포럼의 김용윤 박사로부터 선양 단둥 간의 고속철도 개통이 북중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북한과 관련한 강연을 추진하려다 국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인이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북한과 관련한 강연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의 승인을 모색했었다고 미국의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은 단독 입수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인 클린턴재단의 아미타부 데샤이 외교정책국장은 2012년 5월 쉐릴 밀스 당시 클린턴 장관의 비서실장과 다른 두 명의 국무부 고위관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초청에 응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북한 초청이란 제목의 이 이메일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된 초청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돈을 받고 강연하는 것은 부인인 클린턴 국무장관의 업무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클린턴 재단의 이메일 문의에 밀스 비서실장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재단은 3주일 뒤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 이번 초청이 클린턴 장관의 남동생인 토니 로뎀을 통해 온 것이라고 밝히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려를 알려주면 매우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밀서 실장은 답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부인도 알고 있다고 전해달라며 만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보안전화 근처에 있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BC 방송이 입수한 이메일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참석을 검토했던 북한 관련 행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는 ABC 방송에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BC 방송은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지어 북한과 관련한 초청 강연에 대해 승인을 모색하는 등 강연료 수입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인인 클린턴 국무장관 재임 시절 전 세계에서 모두 4,800만 달러가 넘는 강연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친서방 정부 집권 이후 최악의 폭력 시위가 벌어져서 3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태국에서는 방콕 폭탄 테러의 주요 용의자가 검거됐고요. 중국에서 또다시 화학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폭력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 모두 구급파 시위대의 의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방위군 소속 군인들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내부부는 지난 31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 중 한 명이 군인들을 향해 던진 수류탄이 터지면서 한 명이 숨졌고 또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군인 2명이 이를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두 3명이 된 것이죠. 또 폭력 시위로 다친 140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이들도 대부분 군인들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는 계속해서 내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시위 왜 벌어진 건가요?
시위를 주도한 건 동부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동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역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남겨두는 대신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31일 이를 위한 개헌안 처리를 강행했는데요.
예.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의회에서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회 주변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폭력 사태로 번진 겁니다.
네, 시위는 뭐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수류탄까지 등장했다니까 참 심각한 것 같군요.
네, 또 내무부는요.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군인 중에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시위대에서 수류탄뿐만 아니라 따라서 총기까지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내무부는 폭력 시위를 벌인 100여 명은 대부분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스보보다 소속이었고 시위 현장에서 30명을 체포해서 이 중에 18명을 구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18명 중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군인들에게 수류탄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도 있는데 이 용의자는 이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동부 분리주의 지역에서 반군에 대응한 민병대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시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군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폭력 사태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시위에 발단이 됐던 개헌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극우 세력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분리주의 세력은 이 역으로 환영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우 세력은 이 개헌안이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을 흔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동부 분리주의 지역에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네.
분리주의 세력은 분리주의 세력대로 개헌안에서 약속한 자치권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데요. 포로셴코 대통령은 개헌안이 동부 분리주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하나로 묶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헌안에 대해서 양측 다 그렇게 흡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개헌안 표결이 실시됐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제는 의회에 1차 심의가 있었고 아직 표결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개헌안이 채택되려면 의원 3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265명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내전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반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에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어기고 계속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는데요.
네.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양측에서 이제 폭격이 가해졌다는 소식이 있고 또 사상자도 여럿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양측은 본격적인 이 교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9월 1일기에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어제였죠. 아직까지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정부군과 반군 측도 모두 아직은 상대로부터 공격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까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련으로부터의 분리독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열병식도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 참석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주변에 5만 명의 병력을 직결시켰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도 9천 명의 러시아 병력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죠.
네.
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반군에 500대의 탱크, 400대의 야포를 포함한 무기를 지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계속 근거 없다면서 러시아와 동부 친러시아계 주민들 간의 우호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등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영토 내로 러시아의 병력과 탱크가 진입하는 모습이 이미 이제 포착이 됐었죠.
지구촌 오늘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태국 방콕 폭탄 테러의 주요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1일 어제였죠. 프라유트 차노차 태국 총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하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태국 방송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프라유트 총리의 발표 내용을 전했는데요. 프라유트 총리는 태국 경찰이 폭탄 테러의 주요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면서 캄보디아와의 접경지대인 사케오주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라요 총리는 이 용의자가 폭발 직전 현장 폐쇄회로 TV에 찍힌 노란 티셔츠의 남성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네.
태국 경찰도 이후에 이 용의자가 이번 폭탄 공격에 연루된 여러 명의 용의자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국 당국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몽타주를 공개했던 바로 그 인물이 붙잡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인 에라완 힌두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게 지난달 17일입니다. 당시 외국인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는데요.
네.
당시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로 TV에는 이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벤치 아래에 검은 큰 배낭을 놓고 사라지는 남성의 모습이 찍혔는데 이후 10여 분 있다가 폭발이 발생했죠.
예.
이 남성은 큰 키에 검은 뿔테 안경,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태국 경찰은 이 남성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몽타주를 배포하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었고 이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그럼 붙잡힌 용의자의 국적이 밝혀졌습니까?
태국 경찰은 외국인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는 중국 위구르족 남성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태국 언론이 오늘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이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
이 보도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의 것이라면서 여권 사진까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르면 남성은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태어난 25살의 유스프 미에랄리인데 그래서 위구르족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네. 이 앞서 말씀드린 프라요 총리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확인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 급진 위구르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가 되었는데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신장자치구의 소수계인 위구르족이 정치적 사회적 탄압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제 위구르족들이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터키로 이제 망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 7월에 태국 정부가 중국을 탈출한 후에 태국을 거쳐서 터키로 가려던 위구르족 100명을 체포를 했고요.
네.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소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급진 세력이 이에 대한 항의로 방콕에 폭탄 공격을 가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주장을 좀 더 뒷받침하는 내용은
네.
이 에라완 사원이 평소에도 중국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고 이번 공격의 사상자 중에도 외국인 중에는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구르족의 보복성 테러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주말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남성은 터키 국적자였죠?
네, 사실 처음에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현지로선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주말 동안에 태국 경찰이 방콕 외곽의 한 아파트를 급습해서 용의자인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터키 국적이고 이름까지 공개가 됐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터키 여권 여러 개가 이제 위조된 여권들이죠. 나온 네. 것으로 전해졌고 아직 확실한 신원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당시 이 남성이 머물던 아파트에서는 폭탄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가 다량으로 발견됐고요. 한편 이번 사건 관련해서 여성 단명 체포가 됐는데 와사 수완산이라는 태국인 2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이 폭발물이 발견된 문제의 아파트를 임대한 이 명의를 가진 그 본인 여성인데 그래서 폭탄 공격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네.
이 여성은 자신은 단순히 이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를 남편의 친구에게 재임대해 준 것뿐이다. 폭탄 공격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경찰은요 어제 이 체포된 3명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의 남성을 추가로 수배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터키인입니다.
예, 태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국가고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이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태국 당국은 이번 폭탄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국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있었죠. 특히
네.
이 앞서 말씀드린 17일 에라완 사원 폭발 다음 날인 18일에도 에라완 사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변 강가에서 누군가 폭탄을 던졌고 이게 수중에서 터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네.
그 현장 화면이 공개되면서 막 사람들이 달아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폭탄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는 이 외국에서 태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이 대거 이제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현재는 이 예전 수준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사실 정치적 갈등과 군사 쿠데타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가 회복세였는데
네, 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프라요 총리는 1일 기자회견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숫자는 여직 정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일에 텐진항 화학약품 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을 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지금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1일 오후 3시쯤에 간수성 룽난시의 한 폭축공장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나서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일이었죠.
예.
그런데 그저께인 31일에도요. 중국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산둥성 리진현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또 이게 한 5시간 정도 화재가 계속되면서 한 명이 숨졌고요. 또 그보다 앞서 22일에도 역시 산둥성 쯔보라는 곳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로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예, 그 텐진항의 폭발 참사 이후 2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3번이나 추가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텐진항을 비롯해서 최근에 폭발 사고가 난 곳들은 모두 간수성, 산둥성 등 이 베이징에서 멀지 않은 중국 북동부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앞서 이 텐진항 참사 이후에 산업시설에 대한 당국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책임자들에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공장들도 이 앞서서 당국이 벌인 안전검사에서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동해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 공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텐진항 폭발 참사로도 여러 명이 체포됐었죠.
그렇습니다. 텐진항 화학약품을 보관 중이던 물류창고의 소유사가 루이하이사인데요.
예.
이 회사의 사주들을 포함해서 회사 관계자 12명이 체포됐고요. 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텐진시, 또 텐진항 중에도 이 창고가 있던 비나이 신구, 이 안전책임자 또 11명 정도가 당국자에 별도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텐진항 사고로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지난주까지 집계를 보면 158명이 숨졌고요. 아직도 여러 명이 실종 상태거나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섬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낮엔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미터, 먼바다는 2.5미터로 일다가 차차 잦아지겠습니다. 서해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낮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6도.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5도.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 24도에서 25도. 강원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3도. 함경남도 함흥 역시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3도. 청진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이 핵시설을 자체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알래스카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이를 현지에서 미국 CNN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이 파르친 군사시설을 자체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자체 핵사찰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공화당 의원 등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이란이 만일 적절한 핵시설 접근 방식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는 핵합의의 중대 위반 사항이며 결국 미국은 가능한 모든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간 난민이 35만 명을 넘는다고 국제이주기구 IOM이 이를 밝혔습니다. IOM은 이날 발표한 난민 현황 통계에서 지난달 말까지 그리스에 상륙한 난민이 23만 4천여 명, 이탈리아가 11만 4천여 명, 그리고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스페인과 몰타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은 2,600여 명입니다. 이번 통계는 유럽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근 가장 이주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은 VOA에 모든 국가들이 이번 위기에 대응할 각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유럽 국가들은 난민 유입을 막거나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지난달 17일 폭탄 테러를 저질러 20명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다치게 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프라유찬 오차 태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이를 기자들에게 추가 용의자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체포했다며 폭발 직전 현장 부근의 폐쇄 회로 카메라에 찍힌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영상에는 폭발이 일어나기 불과 몇 분 전 노란색 셔츠 차림의 남성이 사원 주변 벤치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앞으로 유전자 감식 등 여러 조사를 해야 한다며 용의자는 국경을 넘어 해외로 도주하려다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의회 건물 주변에서 31일 벌어진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로 사망한 이들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국자들은 1일 추가로 2명의 국가경비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수류탄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경비대원 한 명이 당일 숨졌고 중상을 입은 또 다른 경비대원 2명이 1일 숨졌습니다. 어제 충돌로 부상을 입은 140여 명 대부분은 경찰이나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 기간에 한해서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황은 이를 발표한 교서에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사제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낙태를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고 있으며 낙태를 한 여성은 파문당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 1일 경찰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경찰견을 동원해 용의자 3명을 대대적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폭스레이크 인근 주민들에게 집안에 머물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8시경 한 경관이 수배 중이던 용의자 3명을 쫓다가 이들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경찰 동료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쓰러진 경관은 곧 숨졌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를 개장 초반 폭락했다가 중국 당국이 사태를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일부 회복해서 1.3%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